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0월 20일 일요일. 침례 요한의 증언. 지난주 교과에서 설명했듯이 요한복음은 창조 이전부터 영원한 존재이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그런데 그 서론 안에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등장한다. 예수님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메시아, 즉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그리고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했다. 요한은 침례 요한이 그런 메시아가 아닌 참된 메시아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기록한다. 요한복음 1장 19에서 23절을 읽어보라.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과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 그가 누구인지 물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의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그러한 기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빛이 아니지만 빛에 대해 증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간명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가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은 단지 그분을 가리킬 뿐이라고 하였다. 이사야 40장 1에서 5절과 요한복음 1장 23절을 읽어보라.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길이 울퉁불퉁하고 돌이 많던 시절에 종들은 길의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굽어진 길을 바르게 하여 왕의 행차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왕보다 앞서 보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예언의 성취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왔다.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침례 요한은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며 그분의 증인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메시아의 증인이라고 말했다. 묵상. 침례 요한의 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봉사는 요한의 것과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적용.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침례 요한이 한 것과 같은 종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우리의 사업은 무엇일까? 그것은 침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것인데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에 진정으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증거해야 할 결정적인 기별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8권 9. 만물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세계가 하나님의 종을 향해 가진 기대를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침례 요한처럼 충성되고 능력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매일의 생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시편 59편 1절로 17절입니다. 시편 59편 1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르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를 우수시리니 모든 열방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희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저희를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흩으시고 낮추소서. 저희 입술의 말은 곧 그 입의 죄라. 저희의 저주와 거짓말을 인하여 저희로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업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시편 59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당시의 상황이 시 제일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지킨 때 당시의 배경이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고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졌지만 간신히 피하여 창은 벽에 박혔습니다. 당황한 다윗은 그 밤에 사울을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분을 이기지 못한 사울은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지키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윗의 아내 미갈이 이런 여러 정황을 미리 듣고 남편인 다윗에게 이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집을 지키는 군사를 피하여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큰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는 집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집 입구와 주위를 막으면 더 이상의 출구가 없는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아내인 미갈은 사울의 딸이라는 점입니다. 비록 자기의 아내이지만 자기의 친정아버지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 대해 맛만 조금만 달리 먹으면 집 밖의 군사 못지않게 위협적인 사람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준비되어진 무사들이 다윗의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들도 훈련도 잘 되어 있는 군사들이 다윗을 치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다윗이라도 밤에 그리고 잘 보이지 않을 때에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자신 이외의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위기감이 시편 59편에 감돌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소서. 이 말 속에는 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건지실 수 있음을 말하고 높이 들어서 치려는 사람이 못 닿게 해달라는 간절함이 이 말씀 속에 묻어 있습니다. 또 2절에도 보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즉 이 말은 큰 공포에 눌려있는 다윗, 그러나 어쩌지 못하고 마음만 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4절,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6절,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7절, 그 입으로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스로도 어쩌지 못하는 위기 순간이 왔었지만 시편 59편은 모든 것이 극복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끝맺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표현처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17절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극적인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지 못하는 순간에도 다윗이 기억한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기억으로 인해 위기 속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윗이 기억해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시를 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요즘 우리들에게는 우리 각자의 집을 지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에 포위된 다윗처럼 어쩌지 못하는 상황들은 우리의 생활 중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가정의 위기들, 경제적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불투명한 미래, 이 모든 상황은 어쩌지 못하는 포위되어진 다윗의 상황과 심리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상황입니다. 시편 59편을 통해 어쩌지 못하는 위기 순간에 다윗이 기억한 것을 우리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결국은 찬송 부르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쩌지 못하는 순간에도 기억함으로 반전시킨 그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산성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성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9절입니다. 시편 59편 9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다윗은 그 밤 위기 때 그가 경험한 그동안의 시간 속에서 동일한 위험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산성처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의 경험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목동이었던 당시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서 거의 어쩌지 못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이 되시어 그를 안전히 보호하셨던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 시절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던 때도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객관적 전략을 비교하면 절대 열세에 놓였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은 자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산성이 되심을 굳게 신뢰했고 갑옷도 입지 않은 채 물맷돌 다섯 개만 들고 나갔습니다. 한 개의 물맷돌로도 거인 골리앗을 제압했던 그 경험은 다윗에게 하나님 편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언제나 산성처럼 견고히 지켜주시고 늘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의 산성 되셨음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지금 어쩌지 못하는 위기 순간에 기억해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산성이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자신이 잘못하여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신을 시기하여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래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 순종치 못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산성이 되어 주실 거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몇 성경절을 통해 그 당시의 상황과 또 다윗의 생각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리고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사단에 의하여 완전히 그의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했고 또한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맞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자신을 죽이러 왔을 때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는 산성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신이 있음을 확신한 다윗은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산성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지 못하는 것들이나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적인 상태가 관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확고한 관계 속에 있다고 확신이 된다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시면 모든 위기는 그때부터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산성처럼 보호하시겠다는데 그것을 허물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확신이 들도록 평상시에 즉 위기가 아닌 때에 하나님과 사귀고 가까워지고 동행하는 삶의 위치 속에 두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산성이 되시어 안전케 되었고 고민이 해결된 경험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그 추억거리들은 우리가 만나는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산성으로 기억해내는 중요한 경험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심에 대해서 경험으로 알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심에 합당한 관계 속에 있게 될 때 언제나 안전하고 담대히 우리에게 당하는 위기를 대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장 임봉경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성소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 가운데로 인도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와 그 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곧 승천하셨습니다. 네, 제자들은 구원의 역사에서 이 중요한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구름에 쌓여 위로 올라가심을 보고 받고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승천의 가장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그분께서 보이는 인격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이나 보이지 않거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니었죠. 분명히 보이는 모습 그대로 인격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께 승천하실 때 영광스럽게 된 우리의 인간 본성을 취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면서 성경에 비추어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분의 몸은 영광스럽게 되었으나 분명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을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분은 영원한 영광을 입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신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그분과의 분리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곧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구속의 교회의 또 하나의 국면이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시작되어야 했고 하늘에서도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과 더불어 함께 하늘에서 이룰 사역이 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재림 때에 주님을 다시 볼 것이었습니다.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이 하시고 또 자기를 바라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담당하시는 사건은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말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천하여 재림 때까지 그 사이에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앉아 계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죠? 성천 후부터 재림까지 그분이 앉아서 가만히 좌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천과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천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즉 성천은 구원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일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습니다. 성천은 미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구원 역사의 어떤 하늘과 땅 사이에 수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 때에 내려오시고 다시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삼림 때에 내려오시고 이런 상하로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이동이 구원사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런 일련의 의미 있는 구원사건들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쪽에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있고 다른 쪽에는 구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습니다. 이 양편 사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곧 아버지 옆에 계신 기간이 있습니다. 승천과 재림 사이에 아버지 곁에 있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자, 본 강의의 전체적인 초점이 그 기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과연 그 기간 동안에 구속사의 역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신약의 기자들은 주님의 승천 후에 그분께서 보좌 우편에 높여지심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의 일부처럼 여겼어요.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승천이라는 사건은 생략되고 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만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승천이라는 사건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늘의 우편에 앉으심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이 그리스도의 높여지심이라는 주제 아래 속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라서 성경의 기자는 부활과 승천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또한 직접 구주의 높여지심 곧 보좌의 좌장하심으로 곧바로 옮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보좌 앉으셨다 이렇게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은 같은 사건이에요. 불가분적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가 특히 빌립보서 2장 5절로 12절을 읽어보면 나타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선제성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의 굴욕을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분의 높여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부활과 승천 사건은 생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굴욕적인 죽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소에서 그분이 높임을 받는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보좌에 높여지심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계획하신 것으로서 구원의 경륜의 특별한 어떤 순간에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지도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시편 110편 1절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떠나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너는 내 우편을 앉으라 라는 시편 110편 1절이 하나님의 아들의 승천과 높여지심을 가리키는 메시아 예언으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고난받은 후에 도래할 보좌의 높여지심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성천 후에 하늘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은 구체적인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매우 자주 신약은 예수님의 이런 높여지심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즉 그분이 아버지 앞에 계시다는 기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굴욕 후에 영화 종기로 관쓰셨다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분의 지위와 function, 기능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이 이상 중에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높임을 받으신 구주께서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구절을 그리스도께 적용해보면 하나님과 공동통치자로서 지니는 그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높임을 받으신 후에 은혜의 보좌에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한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한다고 덧붙이면서 예수님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원수들은 그분의 왕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이 자기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래 언젠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후에 악의 세력에 대한 그분의 승리는 절정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구절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구속사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앉아서 그냥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기능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그분은 성소와 참장막 곧 하늘 성소의 하나님 우편에서 부리는 자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서 미니스터, 봉사하는 자로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해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께서 승천 후에 높임을 받으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했습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계속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희생 사역을 다 마치셨지만은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굴욕에서 승기, 높여지심. 자, 높여지심.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앞에 계시는 그 기간, 그로에 그 이동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런 기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구속주로서의 그분의 사업의 추가적인 발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더 덧붙여서 할 일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분의 희생적 죽음의 종결성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분의 봉사는 늘 십자가의 죽음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희생의 혜택을 당신을 믿는 개인에게 적용하고 부여하고 계십니다.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의 높임을 받으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곧바로 그분의 중보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중보사업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적용하고 확대시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의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봉사를 시작하는 순간에 성령의 약속이 교회에게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께 간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고 직접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일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의 중보사업을 시작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예수님의 승천과 중보사업과 이 땅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 우편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업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주님과 육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런 십자가의 사건과 중보사업의 지상의 교회를 받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적인 경험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여전히 계속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머물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성취되어야 할 예언들이 있고 그것들이 성취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계시는 기간 곧 중보사업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아직 미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현지적 사건으로서 계속되는 사건으로서 그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우리가 아직도 구원의 역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적 희생의 그 기반과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영원한 효력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상징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 보좌를 보니까 거기에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 십자가 이후의 하늘의 사건의 중심부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상징이 있는 것을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계속해서 그 이후의 사건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이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직 어린 양만이 이 사업을 그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토대를 기반으로 하여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여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은 십자가를 보충하는 것이나 십자가의 부록이 아니라 구속사 전체를 이루는 대단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십자가와 하늘 성소에서 이룰 사건은 두 양짝이에요. 십자가 없이 하늘 성소 중보는 의미가 없고 하늘 성소에서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사건 없이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후에 있을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늘 성소에서 중보자로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의 참된 성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차근차근 성경에 나타난 성소의 진리를 탐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지쳐 주만이 사라진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